오늘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회에게 주시는 메시지의 의미와 또 우리 적용을 한번 좀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이제 성령을 보내주셨죠. 그 성령 받은 성도들이 모여서 이제 교회를 이루게 되었고, 그 교회는 급속도로 성장하고 퍼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교회가 자라고 또 퍼지고 많아지는 것은 참 누가 보아도 좋은 일이죠. 그런데 그 교회 내면 안에는 내부 안에는 참으로 그 예기치 못했던 그런 어려움들을 이제 당하기도 했습니다. 뭐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거짓 교사들을 만나는 문제였어요. 점잖게 침투해 온그 거짓 교사들이 자기들이 예수님의 메시지를 전하고 싶다. 이러니까 허락은 해주었는데, 어떤 경우에는 굉장히 은혜롭게 교회에 힘이 되기도 했지만, 그러나 또, 전 뭐지? 하는 그런 의아함과 또 혼동을 자아내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교회가 그런 일로 말미암아 또 소란스러워지고, 또 뭔가 시달리게 되는 그런 소진하는 그런 어려움이 닥치곤 했었다라는 거죠. 오늘날도 그런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이단의 침입이 있는데, 오늘날보다도 그때는 훨씬 더 어려웠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교리도 아직까지는 잘 정립되지 못한 상태이고,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렇게 잘 정돈된 성경책도 없었을 때이고, 항상 누구에게 듣고, 그죠? 그런 것을 기본으로 해서, 이거를 분별해내고, 식별해내야 되니까, 굉장히 어려웠을 거라는 얘기죠. 그런데 에베소 교회는 그런 거짓 가르침을 분별해내는데 상당히 탁월한 통찰과 그리고 고도의 그 진리에 대한 지식의 수준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 칭찬을 받죠. 근데 칭찬을 받음과 동시에 또 책망도 받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첫사랑을 버렸다. 거기에 대해서 책망을 받고요. 그러나 그 책망을 듣고 회개하고 그리고 이겨내면 어떤 축복을 주실 것인가에 대해서도 주님은 끝까지 약속의 말씀을 허락해 주시죠. 이런 그 전체적인 구도를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좀더 섬세하게 들어가 보고요. 그리고 오늘날 우리 교회에 우리 성도들에게는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는 말씀일까? 우리 한번 좀 진지하게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칭찬의 말씀을 우리 보기 전에 예수님이 에베소 교회에 어떤 모습으로 오셨는가에 대한 설명을 먼저 보아야 되겠어요. 2장 1절에 보시면 오른손에 일곱 별을 쥐시고 일곱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주님. 제가 가진 성경은 새 번역이라서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른손, 이것은 예수님이 승천하셔서 얻으신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얻으신 하늘의 권세와 능력을 의미합니다. 뭐 right, left 이거를 말하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하늘의 권세와 능력으로 그 다스리는 일을 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그런데 붙들고 계시는 게 있어요. 일곱 별이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서 별은 제가 간략하게 그냥 설명만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별은 교회를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일곱 별 그러면 모든 지상에 있는 모든 완전한 교회들. 그 다음에 일곱 촛대를 또 말씀하시죠. 그 촛대는 구약 성경에서 어디서 보셨습니까? 성전에서 보셨죠. 성전에서 촛대가 이제 항상 밝혀져 있어야 되거든요. 그 촛대가 지금 불타오르고 있다라는 것이 상징하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진리를 전달하는, 비춰주는 그런 역할을 하죠. 그러면 지금 예수님 지나고 교회 시대에 들어와서 촛대라면 그런 임재와 진리를 전달하는 역할을 누가 하죠? 교회가 하죠. 그래서 여기서도 촛대는 교회를 의미합니다. 역시 이 앞에도 일곱이라는 숫자가 붙어 있어요. 그래서 이 교회에 전달하고 비춰주는 그 진리의 소명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그 교회들, 완전한 교회들, 그 사이로 거니신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촛대 사이를 거니신다라는 이미지와 창세기 3장 8절에 보면 에덴 동산을 하나님이 거니신다라는 그런 모습과 이렇게 중첩되지 않습니까? 창조주이신 예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교회들에 임재해 계시고 동행하신다, 지금 이런 말씀이죠.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는 지금 이러한 모습의 예수님을 이제 만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에베소 교회는 그냥 이 땅에 존재하는 한 교회가 아니라 하늘의 정체성을 가진 교회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만약에 저를 부르신다면, 민서가 하고 부르실 때 제가 뭐 누구누구의 아들이고 또는 뭐 한국에서 태어난 누구이고 그런 것을 염두에 두시고 민서가라고 부르시는 걸까요? 아니면 나를 믿고 하나님의 복된 아들이 된 하늘의 정체성을 가진 민서가라고 부르시는 걸까요? 후자죠. 지금 에베소 교회에도 말씀하시는 게 이 땅에서의 교회만을 염두에 두시고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이 교회의 그 지고한 정체성과 영광스러운 지위와 역할은 하늘에 속한 것이다, 그것을 염두에 두고 에베소 교회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칭찬의 내용을 보면은 예수님이 이것을 칭찬하세요. 2장 2절, 3절에 나와 있죠. 네가 한 일들, 세 번역에 그렇게 나왔는데요. 일이라고 나왔는데 일들이라고 복수형으로 표현한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원문에 그렇게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다양한 일들을 지금 포괄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일들 속에 에베소 교우들은 수고와 인내를 아끼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또 악한 자들과 그리고 사도가 아니면서 사도라고 자칭하는 자들을 시험해서 거짓됨을 밝혀내고 또 그들을 쫓아내는 일까지 성공적으로 했다라는 거예요. 에베소 교우들이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진리를 너무나 사수하고 싶어서 끝까지 인내와 수고를 아끼지 않고 그들과 논쟁을 벌리고 또 긴 시간 계속해서 실갱이를 벌이면서까지도 지금 그들이 거짓된 진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증명해내고 그리고 그들을 내보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것을 칭찬하시는 것입니다. 구약을 보면 선지자를 검증하는 어떤 전통이 있었습니다. 예레미야서 28장 9절에 보면 예를 들면 이것이죠. 예레미야 선지자가 거짓 선지자 하나냐에게 말하기를 평화를 예언하는 선지자라면 그 평화가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서야 그가 참된 선지자인 줄 알게 될 것이다. 이것이 선지자를 검증하는 하나의 기준이었었습니다. 이와 같이 초대교회에서도 정말 많은 그런 가르침들이 이렇게 물밀듯이 교회로 이렇게 들어오게 될 때 그것을 검증해내고 또 면밀하게 검토하는 일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되게 어려웠어요. 오늘날보다도 훨씬 더 어려웠을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이들이 뭐 이렇게 무례하게 막 쳐들어와서 내 말을 들어라 이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점잖게 들어와서 내가 예수님에 대한 증거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데 한번 전하게 해달라, 뭐 이렇게 이제 겸손하게 부탁까지 하고 했던 그런 탈을 쓴 사람들이었죠. 근데 이 사람들이 자기들이 사도에 속한 자들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에베소 교우들이 아니, 당신들이 무슨 사도냐, 열두 사도는 우리가 다 아는데 사도 아니지 않느냐 하는 것을 말할 것을 다 계산해내고 이 사람들은 지금 들어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에는 지금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 당시에는 열두 사도 외에도 좀 더 큰 넓은 범위의 사도의 그룹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바나바, 야고보 또는 누가 이런 사람들이에요. 훌륭한 믿음의 선배들이죠. 자기들이 그런 사람들한테 영향을 받았다라는 거죠. 그렇게 전하니까 지금 교회 입장에서는 그래 한번 우리가 말씀 들어볼까? 이렇게 된 거죠. 근데 그들은 사도들이 말하는 것을 비슷하게 이야기는 했는데 진리가 아닌 유사 진리를 말했어요. 항상 유사품에 주의하세요 이런 말씀 많이 듣잖아요. 이 유사 진리는 진리가 아닙니다. 진리를 흉내낸 것이죠.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잘 아시듯이 진리에는 핵심이 있어요. 그 핵심, 우리 기독교 진리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를 위한 십자가의 죽으심은 무엇 때문이다?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진리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이 진리는 그냥 교회에서 인정받고 고백되고 또 증거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비록 하나님의 선하심에 하나님의 선하심에 의거해서 비록 고백받지도 못하고 증거되지 않아도 하나님은 이 세상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역사를 일반적인 은총의 차원에서 계속 진행하고 계세요. 나라가 지켜지는 것, 또 가정이 지켜지는 것, 학교가 지켜지는 것,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이번에 제가 들어와서 우리 친지 어른 중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어른이 한 분 계시는데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야, 우리나라가 이렇게 되든 저렇게 되고 막 서로 마냥 막 왔다리 갔다리 했는데 그래도 이렇게 지켜지고 그래도 그나마 이렇게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라는 것, 이것이 하나님, 너 네가 믿는 손 목사 네가 믿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 아니냐? 깜짝 놀랐습니다. 이분이 어떻게 그런 비밀을 터득했을까? 그리고 이제는 일반인들도 아는 것 같아요. 이게 일반적인 은총의 차원에서 정말 하나님의 사랑으로 고백되어야 되고 또 증거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마음이 들어오는 거. 참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거짓 교사들은 예수님을 믿을 때 더 잘 믿으려면 이거를 조건으로 내걸어요. 그러면서 절기 준수, 할례 받고 그리고 또 뭐 유대 전통을 따르고 하면은 예수님이 더 기뻐하신다라는 그런 예수님 말씀과는 정상반되는 그런 말씀으로 지금 호도하고 있다는 거죠. 예수님은 이런 사람들을 악한 자라고 부르셨고 사도가 아니면서 사도라고 자칭하는 자들이다 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이 주님께서는 에베소 교우들이 이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정말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이죠.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이들과 싸웠는데 그들과 부딪히는 그 고난을 견디어낼 뿐만 아니라 낙심한 적이 없는 것을 내가 알고 너희들을 칭찬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베소 교우들 뚝심이 굉장한 사람들이죠. 진리에 대한 통찰과 그 지식의 수준이 아주 높은 사람들이죠. 그리고 진리를 위해서 제대로 싸울 줄 아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칭찬을 받았습니다. 6절에 보면 니골라당에 대한 칭찬도 나오는데 그것에서 제가 좀 생략을 하겠습니다. 니골라당을 미워하는 것을 칭찬한다. 왜냐하면 예수님도 니골라당을 미워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칭찬의 메시지가 이렇게 주어졌습니다. 그리고선 곧바로 책망의 메시지로 들어가요. 책망의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잘 아시죠? 첫사랑을 버렸다.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세요.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해내서 회개하고 그리고 처음에 하던 일을 하라. 즉 처음에 가졌던 그 첫사랑의 열정, 그리고 그 사랑에 대한 그야말로 깊은 사모함, 그것을 계속 견지하고 그리고 회복하고 그리고 풍성한 열매를 맺기까지 나갔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이시죠. 에베소 교우들이 첫사랑을 버렸다라는 의미가 뭘까요? 우리가 이 말씀을 딱 들으면 곧장 우리는 자아성찰하는 그 습성으로 인해서 본문의 맥락을 떠나서 나의 인생의 맥락으로 들어오죠. 그리고 하는 이야 고백은 뭡니까? 아, 내가 처음에 예수님 만났을 때, 하나님 만났을 때 정말 뜨거운 사랑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너무 식었어. 회개해야지. 이런 생각을 많이 하실 거예요. 이게 나쁘다라는 뜻이 아니고요. 얼마든지 적용하는 부분에서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본문의 그 메시지를 잘 살펴보면 그 흐름 속에서는 주님에 대한 사랑을 버렸다라고 암시하는 구절이 나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3절에 보시면 너는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고난을 견뎌냈으며 낙심한 적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러나 너에게 나무랄 것이 있다. 그것은 네가 처음 사랑을 버린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해서 참고 이겨낸 건 내가 아는데, 그런데 너희는 나에게서 나와의 그 첫사랑의 감격을 다 잃어버렸지? 지금 이런 뜻은 아니잖아요. 그럼 무엇일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거짓 진리를 밝혀내는 일은 굉장히 지난하고 그리고 길고 그리고 격렬한 과정입니다. 이게 그냥 편안하고 차분한 상황에서 진리와 거짓 진리가 그렇게 가려지고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죠. 충돌이 있어요. 논쟁이 있고요. 다른 의견들이 막 부딪힙니다. 그러던 가운데 목소리도 높아질 수 있고, 그러다 감정 상하면 잠시 휴정합시다, 우리 내일 또 만납시다, 그래서 또 하고, 또 결과가 안 나타나면 또 하고, 이런 격렬한 과정이라는 말이죠. 그런데 그런 가운데 진리를 지키고 싶고 그리고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끝까지 붙들고 싶은데, 이런 과정 속에 서서히 내 옆에 있는 형제 또는 자매들의 말과 의견을 또 생각을 들어보니까 이거 뭐야? 왜 저 사람이 지금 와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그거 어디에 근거한 말이야? 나 정말 받아들일 수가 없는데? 그래, 이번 일은 중요하니까 내가 이번 일까지 같이 하고 다음엔 내가 좀 저 사람이랑은 좀 피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 들어오지 않을까요? 많은 순간에 또는 많은 상황 속에서 이런 일들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분명히 같은 뜻, 같은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같이 일하다 보면 저 사람이 저런 줄 몰랐어요. 내가 보기엔 너무 심해요. 그러니까 적당히 선을 긋고 냉담해지기 시작하다가 그 다음에 처음에 에베소 공동체가 형성되었을 때 가졌던 형제 자매 간의 그 뜨거웠던 사랑이 떨어진 것이죠. 식어버린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사회 속에서도 이념 문제나 종교 문제나 사회의 어떤 크리티컬한 그런 문제들을 두고, 특별히 이제 논리를 앞세워서 이제 논쟁하고 그리고 결론을 맺어야 하는 그런 영역의 사람들은 정말 이 부분 우리가 심각하게 좀 들어야 될 그런 메시지가 된다고 저는 믿어요. 옳고 그른 것을 분별해내는 것 중요합니다. 그런데 옳고 그른 것 분별해내는 과정 속에서 자꾸 우리끼리 부딪히고 우리끼리 멀어지고 그러다 보면 공동체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지금 균열이 간 것이죠. 진리 때문에 그렇게 수고와 인내를 힘쓰고 그리고 끝까지 해서 이루어냈는데, 그런데 진리인 사랑을 버린 결과가 되어버렸다. 얼마나 아이러니컬합니까? 좀 모순되게 느껴지시죠? 근데 이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정말 옳고 그른 거 따지지 말아야 할 관계가 부부관계라고 저는 생각해요. 옳고 그른 거 따지다가 정말 저도 여러 번 피해를 당했습니다. 그게 아니고, 그죠? 그런데 특별히 또 옳고 그른 거 따져야 되는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은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또 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잘 분별하면서 정말 지혜롭게, 그러나 통찰력을 가지고 또 큰 사랑의 마음을 놓치지 말고 이렇게 종합적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사람은 지성적으로만 옳은 것으로 채운다고 해서 진리의 존재로 성장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격 자체, 우리 인격이란 건 우리 총체적인 인간됨, 인간됨은 통합적으로 연결되어야 비로소 진리의 존재로 성장하기 시작해요. 무슨 말씀이냐 하면 지금 앞서 말씀드린 진리를 가려내는 그런 지성적인 측면에서의 일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의 감정의 세계도 중요해요. 내 감정을 내가 잘 읽어내고 표현할 줄 알아야 되고, 남의 감정도 가급적이면 그 사람의 입장에서 잘 이해하고 공감하고 그리고 불쌍히 여길 줄 아는 그런 감정의 최고도의 그런 어떤 수준의 상태를 우리가 지향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성품의 문제가 있죠. 아, 나는 이런 성품이니까 나는 그냥 어쩔 수 없어 받아줘. 물론 받아줘야죠. 받아주는 건 맞는데요. 계속해서 그렇게만은 갈 수 없다란 얘기죠. 내 성품의 문제에 있어서도 뼈를 깎는 듯한 인내와 그리고 절제를 가지고 참아가면서, 그래서 성품을 다듬어 가야 되죠. 인내 없이 성품이 성장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우리 모든 관계 속에서도 그래요. A라는 사람, B라는 사람, C라는 사람 만날 때 다 똑같은 방식과 똑같은 성향으로 대하면 그들과의 관계가 좋아지나요? 아니죠. 이 사람마다 다 다른 다이내믹스를 가지고 있단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관계마다 우리는 세심하게 살펴서 주님께 지혜를 구하고 또 주님께 힘을 얻어서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그런 구체적인 삶의 정황들이 연출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잘 통합적으로 연결되어서 이제 연륜이 쌓이고 또 이제 연세가 들어갈 때, 그때 우리는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다, 이런 평가를 들을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은 지금 에베소 교회의 지금 단면, 물론 하나님 사랑과 형제 사랑은 분리되지 않습니다. 그죠? 그거는 따로 띄워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지금 에베소 교우들이 이런 그 진리를 위한 투쟁의 과정을 막 이렇게 가다가 거의 끝 마무리에 가서 나타난 결과적인 측면에 그 단면을 딱 잘라놓고 보니까 주님 사랑해서 이렇게 사수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와서 싸워서 성취해낸 것은 칭찬받을 만한데, 그런데 이면에 형제 사랑을 잃어버렸다. 지금 주님은 그것을 지적하시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경고하세요. 이 사랑을 회복하지 않으면 촛대를 옮겨버리겠다. 촛대, 아까 초반에 제가 잠깐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임재와 진리를 전달하는 그런 운반자로서의 기능을 상징하는 말이지 않습니까? 교회에는 그런 아주 복되고 고귀한 사명이 있다라는 거죠. 아주 그 핵심 중에 핵심이죠. 어떤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의 임재를 드러내지 못하는 교회라면, 아, 그러면은 우리 옛날에 뭐 힘 못 쓰는 호랑이를 종이 호랑이라고 했는데 그 종이 교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가운데 우리가 주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듣는다면, 그러면 그것은 정말 복된 일 중에 복된 일이고,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놓쳐버리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리고 그것을 회복했다면 정말 그것이야말로 주님의 은혜의 시종의 역사다라고 고백드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나는 형제 사랑 떨어졌는지 안 떨어졌는지도 잘 모르고 있었거든요. 그것이 그렇게 심각한 건지 잘 모르고 있었거든요. 이 경고를 들은 에베소 교회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저자 요한은 요한계시록에서 그 답을 말해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요한의 이제 제자라고 일컬어졌던 초대 교부 중에 이그나티우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1세기 말에서 2세기 초까지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에베소 교회 또 초대 교회를 다 보고 들었던 사람이에요. 그 사람의 남긴 말에 의하면 에베소 교회는 주님의 이 경고를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회개하고 참 부흥을 일으키는 교회로 다시 서게 되었다. 저는 이그나티우스의 이 말을 듣고 정말 희망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아무리 우리가 형제 사랑을 잃어버렸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회개하라라는 음성을 듣는 이상 분명하게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여전히 남아있고 우리는 그 기회를 선용해서 정말 주님이 약속하신 그 축복의 상태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것을 약속하셨나요? 이것을 사랑을 회복하고 그리고 이기는 자는 어떤 축복을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시냐 하면 7절에 나옵니다. 하나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서 먹게 하겠다. 형제 사랑 회복하면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서 먹게 하겠다. 여러분 에덴 기억하시죠? 에덴에 있었던 생명나무는 무엇을 상징합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하나님이 여기 계신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런데 임재하시는 것으로만 끝나지 않아요.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 에덴 동산에 생명의 충만함과 부요함을 가져다 주세요.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면 그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없는 에덴을 상상할 수 없고 하나님 없는 교회를 상상할 수 없죠. 예수님은 에베소 교회가 이 떨어진 사랑을 회복하면 에덴에서 누리게 하셨던 그 삶의 부요한 질적 차원으로 이끌어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좀 큰 말이지 않습니까? 삶의 부요한 차원, 질적인 차원. 좀 풀어서 말씀드리면 우리 개인적으로나 공동체적으로나 국가적으로나 또는 세계적으로나 우리가 얻은 삶이 있고 역사의 여정이 있습니다. 그것을 걸어가는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그 삶의 아름다움이 무엇인지를 구하고 찾고 누리게 해주시겠다라는 거죠. 우리의 삶이 얼마나 고귀한 것인지, 내가 남편이면 남편으로서, 아니면 아내로서, 교회에서는 직분자로서, 또는 섬기는 자로서, 또는 뭐 사회에서는 어떤 특별한 영역에서 일하는 전문가로서 나의 삶이 얼마나 고귀한지를 누리게 해주시겠다. 무엇으로 말미암아요? 형제 사랑을 회복함으로 말미암아. 에베소 교회의 교훈은 지금 이 생명의 충만함으로 나아가게 하기 위한 주님의 의도가 다분히 담긴 그런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고 나서 정말 신앙을 놓칠 수가 없어요. 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 만난 이야기 나누는 걸 너무 좋아하고 또 성경과 말씀 속에서 깨달은 것, 또 서로 그죠 영적 나눔하는 거 좋아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기를 좋아하고 또 교회 일에 대해서도 염려하고 또 같이 희망을 가지고 격려하면서 그렇게 말하고 의논하고 하는 걸 좋아합니다. 저도 대부분의 삶의 시간을 그렇게 보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을 그 중요한 일들, 정말 마땅히 우리가 정말 선물로서 소중하게 받아들여야 할 그 일들을 하면서도 생명나무로 나아가지 못해서 내 삶이 늘 우울하고 척박하다고 느껴지고, 그리고 나는 왠지 버림받은 것 같고, 그리고 우리 교회는 뭐 맨날 그 모양인 것 같아. 남서울교회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제가 남서울교회에 대해서 정말 좋은 말을 많이 들어요. 이웃에 대해서 얼마나 섬기고 또 희생하고 하는지. 그래서 제가 정말 자랑하는 정말 한국 교회 중에 한 교회거든요. 여러분 정말 존경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근데 우리가 예수님의 경고를 듣지 않고 그 진리를 전달해야 하는 그 운반자로서 그 소명, 그 고귀한 소명과 그리고 그 역할과 기능을 잃어버린 교회가 있을 수 있지 않을까요? 예수님이 촛대를 옮기신 교회가 있을 수 있지 않을까요? 아니면 그 길로 막 가는 교회들이 있을 수도 있겠죠? 주님이 이렇게 경고하시는 것을 보면 당연히 그것을 우리가 예측도 하고 그리고 진지하게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그런 가운데 남서울교회나 제가 섬기는 게인스빌 한인교회나 정말 형제사랑의 정말 귀한 그 격려와 그것으로부터 피어나는 그 축복의 그 신선한 생명의 세계, 그것을 누리게 된다면 그러면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진리를 전달하는 데에는 문제가 어떤 것도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약속이세요. 우리가 마지막으로 제가 한번 좀 여쭙고 싶어요. 만일 우리가 형제 사랑을 잃었다면 어디서 잃은 것입니까? 나의 내면에서 잃은 것입니다. 제가 우스운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어떤 사람이 밤에 나가려고 외출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정전이 돼서 집안이 깜깜해졌습니다. 키가 어디 있었지 하고 예측되는 부분을 이렇게 더듬어 봤는데 잡히지를 않아요. 그 옆에도 잡히지 않고 계속해서 헤매면서 열쇠를 찾았습니다. 결국 못 찾았어요. 그러다가 밖을 이렇게 보니까 밖에는 가로등불이 환하게 켜져서 거기는 밝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하는 이야기가 여기는 깜깜해서 못 찾겠으니까 밖에 나가서 찾아야 되겠다. 하나도 안 우습죠. 여러분들은 지금 메시지를 간파하고 계시니까 그죠? 잃어버린 사랑, 내 안에서 잃어버린 것입니다. 내 안이 깜깜해서 잃어버린 것입니다. 못 찾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형제 사랑 잃어버린 이유를 환하게 비춰지는 저 형제, 저기 형제 아닙니다. 형제의 실수 속에서, 형제의 약점 속에서 그것을 찾고 자기 형제 사랑 잃어버린 것을 정당화하니까 찾아질 리가 없고 회복될 리가 없죠. 계속 그 자리인 것이죠. 그러나 여기서 돌이키면 깜깜한 나의 내면, 숨겨진 우리의 이면, 거기서 잃어버린 사랑을 찾게 되면 우리는 얼마든지 사랑의 날개를 달고 주님의 축복의 세계로 도약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이루어져서 정말 진정으로 더욱더 큰 부흥을 이루는 우리 귀한 남서울교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